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20번째 마지막 왕이고 시드기야를 끝으로 이제 바빌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21장 이렇게 좀 22장에 이제 가보면 그 시드기야 이 지금 시드기야를 끝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나중에 이제 39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9장과 또 52장에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드기야 왕은 사로잡혀 가고 두 눈이 뽑힌 채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히기 전에 그 아들들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임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요시아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정직한 왕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웠습니다. 여호아하스는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애굽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이제는 바벨론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을 이제 의지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의지했다, 애굽 의지했다 이러다가 이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벨론 쪽에서 오히려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잡아갑니다. 그때 함께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여호야김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여호야긴도 바벨론 친바벨론의 세력이지 않고 또 자꾸 애굽 쪽을 이렇게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또 잡혀가게 되죠.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여호야긴.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누구를 세우냐면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는 이제 여호야킨의 숙부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동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아들 중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요 세 사람은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례대로 이게 왕이 됐는데 이제 그 당시 한참 친바벨론파 친애굽파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중국 쪽에 붙을 것인가, 미국 쪽에 붙을 것인가. 여기 이제 한 중간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인데,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 자,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이러다가 이제 어떤 때는 애굽에 망하고 어떤 때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애굽도 아니다, 바벨론도 아니다.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분리하고 나라가 위태해지니까 바벨론 쪽에 붙었다가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 쪽에 붙고 또 애굽 쪽에 붙었다가 애굽이 좀 이렇게 힘들게 하면 또 바벨론 쪽에 붙고 그래서 서로 이 양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망한 나라가 이 남유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남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역시 이 친 애굽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신하들 중에서 친애굽 쪽 성향이 강하니까 친애굽 쪽을 선택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그 아들들은 죽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는 왕이 멸망당한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뭘 이야기했냐면 애굽도 아니다. 바벨론도 아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 당장 상황은 지금 이쪽 아니면 저쪽 둘 중에 하나를 의지해야 살 것 같거든요. 미국 아니면 중국 강대국을 의지해야 살 것 같거든요. 뭐 무역도 그렇고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거 군사적인 거 생각해보면 이쪽에 붙어야 살 것 같다. 그래서 정치권에 따라서 이쪽 친미국 쪽이 되기도 하고 친중국 쪽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대상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 이 성에 남아있는 것은 사망의 길이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으니 사람들이 듣기에 그 말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에 남아있는 것은 사망의 길이다. 잡혀간 것이 오히려 생명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사망의 길이고 차라리 잡혀간 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도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듣는 것과 보는 것과 여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어떤 때는 이렇고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때그때 그래서 읽지 않냐면 마치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안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드기야 왕이 사실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공격하니까 그제사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할 때는 콧방귀 끼고 또 예레미야를 때리고 뭐 가두고 이렇게 했던 왕인데 그제사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물론 그때라도 도움을 구해서 다행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2절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라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네가 좀 기도 좀 해라 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기적으로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기적만 바라는 어떤 그 신앙적인 태도를 이야기한 거. 아, 자기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는 다급해지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하고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시온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어찌 성전이 무너지겠느냐라는 그런 마음들이 강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저 뒤쪽에 보면 여러분 그 13절 말씀 봐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길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를 이 거처에 들어오리요? 이건 우리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예루살렘 성은 패하지 않는 성이야 라는 거짓 애언을 딱 믿고 있었던 거죠. 거짓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할 리가 없어. 교회를 망하게 할 리가 없어. 우리 삶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망하게 할 리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네 대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지 않냐고 심판하시겠다. 그러니 바벨론 세력을 움직여서 유다를 치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이 아니면서 거짓 신앙, 거짓 어떤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과의 정말 신실한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겉으로만 다니는 마담만 받고 다니는 이런 신앙, 그러면 아니면 이 혼합주의 종교,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믿고 하면서 그냥 뭐 어느 것이 하나 내게 복을 주겠지 하는 이런 혼합주의 이 종교를 굉장히 싫어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까지 표현을 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대신 온갖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결과는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 회개에 속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사용하셨던 손과 팔을 오히려 유다 심판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인도하셨는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강한 손과 그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팔과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신명기가 포함되는 모세 오경 이 율법들을 얼마나 달달달 암송하는지 모릅니다. 12살만 되면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암송을 합니다. 그만큼 달달달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꾸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암송은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오늘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포위당한 예루살렘 백성은 성 안에 고립되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갈 것이고 포위 기간에 살아남은 백성은 더 비참하게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뒤에 기록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살 길은 이제라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전한 불편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닙니다. 좀 듣기에 거북하여도 좀 듣기에 신경이 쓰여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불편한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괜히 저 말씀은 나를 때리는 말씀이 이렇게 막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들릴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편식하게 될 것이고 그 편식의 결과는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에게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사망의 길이 뭐냐? 이 성읍에 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이렇게 말한 그런 사람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지만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여기 사는 것이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갈대인 바벨론의 손에 잡혀가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도대체 헷갈리잖아요.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우리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그랬거든요. 아, 이것이 우리가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사망의 길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지식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표현은 그 이제 신명기 30장에 보면 언약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했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뭘 차지하고 뭘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겠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때라도 하나님이 다 빼앗고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않냐면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또 성경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이면 하나님 중심이면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든지 항상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사는 길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습니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내 삶이 때로는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도 생기고 때로는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래 참아 복을 받았느니라 하고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주셨던 말씀처럼요.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을 받기까지 때로는 인내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망할 리가 없다라는 거짓 예언을 듣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아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사망의 길이다. 잡혀가는 것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다 망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무너지고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켜주십니다. 예레미야 39장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입니다. 39장 1절 2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됐다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17절 18절 보니까 예레미야를 건져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었습니다.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 멸망당할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다 칼에 망하고 기근에 망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가문과 유다 왕실을 축복하고 보호하신 이유를 11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의롭게 사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12절을 보니까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인이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인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합력과 선을 이루실 분이다라는 그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판단과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캐논, 성경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보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 기준 삼아서 오늘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